하나님 말씀은 제가 먼저 이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그냥 대사님께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8절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대사님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상고해온 이 복음에 의한 역사 속의 이 회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어서 말할 것인데요. 제가 많이 고민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에 뭐 리더분들 중나 또 뭐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방문자들이나 이제 아직 이런 저희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런 말씀들에 익숙치 않고 아직 신앙에 어떤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에게 필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갈등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뭐 그러면서도 결국 계속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시간을 다 써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상고할 이 내용은 지난주에 회심하는 과정에서 죄를 자각하는 것이 그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 죄다 이게 죄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이제 율법이어서 율법을 포함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참교추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그동안 자신들이 이제 성경과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운 것과 좀 다르게 요즘 이 켈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말은 맞거든요. 말은 옳은 명제인데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운데서 뭔가 이게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가르침, 그런 태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실버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도 이제 그것을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그것이 대세가 되어서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것은 답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면에서 옳은 명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려면 단순히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설득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최소라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제기된 질문들 또 여러분들도 부딪힐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 특별히 참교추 목사님들과 그 밖에 다른 목회자들이 또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익도 얻고 그러셔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들 중에 또 진실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진실함으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해서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 현상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부득불하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결국 영혼에도 유익이 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좀 오늘은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오늘 읽은 이 두 본문, 제가 읽어드린 두 본문은 회심 속의 죄 자각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있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죄 자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어떤 복음인가라는 것을 물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복음 강조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율법을 복음을 말할 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 죄 자각과 함께 회심으로 이끄는 방편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와 관련해서 옛 선배들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제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목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지금 이런 들은 이런 것들을 치우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설득력 있게 그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치우친 거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치우치는 걸 보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고 또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했던 것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회심과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려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자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에 죄 자각이 못했던 사람이면 그게 뭐가 죄냐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죄를 자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진실한 반응 속에서 결국 회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회심 역사의 첫 반응을 보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죄를 자각하여서 그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회심자들이 가장 이제 가졌던 이런 죄 자각은 결국 회심으로 나아간 죄 자각인 것을 보게 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죄 자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꽃이 피다가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 꽃은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죄 자각이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은 죄 자각이 있게 되는데 결국 열매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네. 그래서 회심으로 나아간 그런 것을 보게 되어서 결국 그들의 죄 자각은 참된 회심으로 나아간 죄 자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미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자각이 있게 되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 방편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서 이런 방편이 무엇을, 어떤 방편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죄 자각이 있느냐. 사람이 쉽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뭐 좋은 강연 듣고 이런 좋은 영화 보고도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름 감동적인 연속극 보고도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자각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방편에서 있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복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주로 이게 율법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죄 자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요. 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방편은 바로 말씀인데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했다고 분명히.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 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은 흔히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 복음주의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은 그냥 율법, 복음의 좋은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율법을 포함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된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힘을 싣고 대세가 됐고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일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뒤섞임이 함께 있는데다가 이제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래된 이런 것들을 계속 믿음의 선배들부터 해왔는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니다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여기 2장 설교에서 보듯이 사도는 죄를 비추는 말씀 속에서 이게 자각하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분명히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속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런 일이 났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 책에서도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잘 보시면 36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6절과 같이 십자가의 못 박은 우리들의 죄의 무서움이 사실 거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의 죄가 결국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호라티우스 보나르 같은 사람은 이게 사도행전 2장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뒤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잖아요. 그 말한 뒤에 36절을 율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율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36절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고 회개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같이 죄를 밝히는 것을 복음 속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기능을 복음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앞선 선배들은 이제 회심 속의 죄의 자각은 율법을 포함한 복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선 이제 청교도들 중에 건전한 청교도들,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나 율법폐기주의나 신율법주의를 거부한 이런 청교도들이 가졌던 것들이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또 지난주에 제가 말한 그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언급한 18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이 메로맨들과 또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경건한 스코틀랜드 목사들, 그리고 런던의 뭐 스펄전이나 지난 세기의 로전스 목사나 뭐 금세기 같은 경우는 존 메가더나 존 파이프 같은 사람도 사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은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 캘러리스트들도 이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메로 논쟁 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심지어 이 스펄전이나 로전스 같은 사람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적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처음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교회 역사 속에는 다양한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치우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 18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한 것을 끼고 논쟁이 벌어져서 이게 총회까지 열려요. 이 사건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목사 안수문제로 생겨난 이 문제 때문에 두 개 파로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걸로 나와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총회가 이제 판단하고 금지시키는 이런 총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로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신학의 정수라고 그 책 제목으로 번역된 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원래 메로거든요. 그 책을 이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로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로맨들을 이제 제재하게 시작해서 총회에서 제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부각된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뭐 그런 일은 일반 교회 속에서 흔히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쭉 그런 일이 막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막 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와 취소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총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크게 역사 속에 부각이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런 문제를 다루고 강조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때의 논쟁을 말하면서 율법주의나 율법폐기주의에 대항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었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득력 있는 이런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면서 싱글 퍼거슨이 책을 나이스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렇다, 맞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삼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더 켈러의 영향을 설교론에다가 이런 역사적인 자료까지 지지가 되니까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사역자들은 다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책을 읽고, 그런 자료를 삼아서 소위 이제 뭐 신학적인 회심을 했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치우쳐가는 거예요. 중앙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진정 운동을 하는, 너무 또 이쪽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켈러의 설교와 론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제 설교에 활용해가지고 복음의 좋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회심을 이끌고자 하는 일이 이제 많이 오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함으로써인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본래 이 메로맨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과 같지 않은 축소된 복음이에요. 축소된 복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목사들도 그들로부터 들은 이 교회 안의 사람들, 목사들과 그들로부터 들은 배움받은 사람들은 그 축소된 복음을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회심을 생각하고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위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그것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그런 복음을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의 적극적인 내용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얼마든지가 그것만 그것을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크게 강조하던 19세기에 스펄전이 그런 식으로 복음이 대중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려고 전함으로써 생겨나는 위험을 미리 내다봤어요. 미리 내다보고 경계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내막을 안 이안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회심을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로 약소화하면 오늘날이 그렇거든요. 오늘 이게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해서 믿음 무조건 믿는 거다. 믿으면 된다. 특히 한 번의 행위로 지금 얘기 주로 하는 것인데 벌써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로 약소화하면 결국 축소하는 것이죠. 하면 복음이 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성공이 다른 우선권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과 다른 몇 사람은 복음을 잘못 제시하면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스펄전 때에도 복음을 축소해서 전함으로써 회심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로 축소해서 말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펄전이 무슨 뭐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축소된 방식으로 빨리 이끄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문제와 결과를 안 머레이가 계속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회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광범위하게 채택할 때 그 폐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기독교 분위기와 회심자들의 유사 회심자들 이런 것들이 보편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오늘은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게 활용하는 이 자료는 분명 교회 역사 속에서 교훈을 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내용을 반대 극단으로 활용을 해서 원래 그들이 말한 것을 원래 사람들이 말한 것을 넘어서는 일이 생겨서 스펄전 때에 경고한 것이 나타나는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퍼거슨이 메로 논쟁을 말하면서 정리한 것 그의 책에서 곧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 조건을 거부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회심 경험을 메로맨들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말하면서 회심과 관련해서 더 많은 다른 연결된 내용을 말한 것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책에서 말한 그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령에 의한 이 죄 자각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이 회심의 전체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탁 건넸대요. 거기서 퍼거슨도 이 죄 자각 같은 걸 다루지 않거든요. 처음에 회심하여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죄 자각이 있었다. 성령에서 이런 설명은 해놓고 그러나 이 메로 논쟁에서 얘기한 것을 얘기할 때는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강조한 것, 믿는 것 안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이것을 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그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그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믿어서 바로 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퍼거슨도 요약했잖아요. 죄 자각이 있었다. 그리고 믿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속에서 그들이 메로맨들이 이런 걸 같이 함께 말하면서 회심을 말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 넓은 설명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회심 속의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메루맨들과 연결해서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고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친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말한 것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오늘날 이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말하면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들의 자료를 활용하겠지만 편리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메로맨 중에 대표격인 토마스 보스턴이나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영향을 받은 뭐 존 콜쿤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콜쿤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서는 뭐 이제 맥체인, 앤드루 보나르, 뭐 호라티스 보나르가 있는데 책으로서는 이런 복음에 대한 책으로서는 호라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책을 좀 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토마스 보스턴, 존 콜쿤, 호라티스 보나르 이 세 사람의 책들이 다 우리나라에 번역되도록 원서를 제가 다 선정했습니다. 분각에 있어서 나온 토마스 보스턴의 대작들도 다 거기에 세 권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추천해서 원서 선정해 줬고 존 콜쿤이라는 사람이 쓰는 우리는 리펜턴스인데 참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도 제가 선정해서 줬습니다. 다른 책도 줬는데 그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호라티스 보나르는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복음의 진술로 나아가라. 그건 원래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그런 책도 제가 다 선정해서 줬습니다. 이런 책이 우리 한국에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일찍부터 봤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책을 원서를 선정해서 번역돼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메로맨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로 논쟁 때나 그 이후로 스코틀랜드 안에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 곧 율법주의와 함께 심하게는 예비주의적인 가르침과 신앙행위가 제법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목회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출판되도록 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복음을 크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회개로 말할 모든 것들을 갖는 것으로 말하면서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주장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클레 버거슨이 그의 책에서 스코틀랜드의 이 메로 논쟁을 다루면서 오직 복음을 말하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메로맨들의 주장을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는 사도행전 2자 설교로 있게 된 이 반응을 말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복음을 전해줬고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믿고 회개하여 복음 안에서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죄를 자각하겠다고 먼저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거기서는 크게 다루질 않아요. 믿고 회개했다는 걸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둬요. 이 죄 자각 문제를 건너뛰어요. 그게 건너뛰니까 복음이, 율법을 포함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배제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것이라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다 율법의 불필요 속에서의 복음을 강조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로맨인 이 토마스 보스턴은 회심 속에 그 같은 경험을 말하는 가운데 사람을 이제 회심하도록 하는 이 방편으로서 율법을 포함한 복음을 말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먼저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을 이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각까지 회심해서 있는 모든 걸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회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역사 회심 속에 있는 이 죄 자각의 역사까지 함께 이들이 말한 것을 담아야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포스터는 성령께서 회개를 일으키는 그 수단은 읽거나 전파되는 말씀이라고 하고는 그 말씀은 먼저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고 그 말씀의 계명은 죄를 깨우쳐 준다고 하면서 율법이 여기에 율법을 설명한 로마서 7장 7절을 덧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말씀의 계명은 매우 방대하고 율법이죠. 신령하기 그지없는 영혼의 거울이다. 죄인은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이 더러운 얼굴과 죄와 부패한 본성과 회개해야 할 행위를 깨닫는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한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계속 덧붙입니다. 율법을 통해 경각심을 느낀 영혼은 은혜로운 복음에 이끌려 회개하기에 이른다. 율법은 양심과 감정의 무서운 동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돌이키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강조한 메로맨들의 대표적인 이런 토마스 포스턴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정수 여러분 구매를 했잖아요. 그 책, 현대신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말은 개혁신학의 정수를 번역한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봤죠. 그 책에서. 거기에 보스턴이 각주를 다 달았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도 보스턴이 그 책을 그렇게 각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각주도 달고 보완 설명도 거기다 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내용 속에 얘기할 때도 보면은 율법을 통한 이 죄의 자각을 얘기해요. 곧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길을 마음에 여는 것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자각을 하고 경각심을 느낀 영혼에게 뒤이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싱클레퍼거슨의 책을 통해서 메로 논쟁을 알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율법을 붙일 필요가 불필요해. 복음에는 이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처음 회심하는 과정에서 율법은 불필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이 경각심과 예민함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자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자각 속에서 경성해가지고 반발심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직 복음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복음을 온전케 하고 그리로 이끄는 율법, 성령이 사용하시는 율법을 경시하고 기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치우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메로맨의 보스턴만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활동을 했던 이 존 콜큰이라는 같은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 회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구분하면서 복음적 회개의 실천, 그 참된 회개는 거듭남과 성화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거듭나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같은 회개를 위해 성령께서 자신의 율법을 사용하셔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복음을 불같이 사용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녹이시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품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성된 죄인은 바로 죄를 자각한 죄인이죠. 그는 한편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쫓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에 의해서 신실한 회개의 실천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용하여 회개로 말할 반응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심의 경험 속에서 갖는 죄 자각과 이 복음적 회개로 말하는 참된 회개와의 관계를 죄에 대한 참된 자각에서 시작되는 복음적 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복음적 회개라는 게 죄에 대한 참된 자각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죄에 대한 감화력 있는 시각과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죄의 해악과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율법 교리의 핵심으로 양심을 강타하실 때 그로 인해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며 그러한 후에 죄에 대한 탄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콜크는 이 회심 속의 진실한 역사를 죄에 대한 참된 감각에서 시작하여서 복음적 회개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 거듭나서 갖는 경험으로 말을 했습니다. 콜크는 그렇게 회심 속의 이 경험들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죄 자각 자체가 참된 회심, 참된 회개를 말한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지만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참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죄가 받게 하는 이 회개를 실천한 적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죄 자각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들이 메로맨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을 다 건너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죄 자각을 말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죄의 자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럼 믿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법을 거스른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복음의 빛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지 감격을 하냐면은 내가 이런 죄인이다라는 자각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별로 죄인이 없어. 내가 무슨 문제야.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종교 얘기예요. 기독교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 안 생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 야,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엉망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아니구나. 하나님 특히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에 자각이 딱 생겼을 때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이런 성령에 의한 역사를 건너뛰면서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빨리 내몰아요. 이렇게. 이 메로맨인 토마스 보스턴과 그에게 영향을 받아 뒤은 세대에서 같은 것을 말한 이 콜큰 등이 회심을 말하면서 율법을 복음과 함께 말했을 때 말했는데 앞선 우리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죄를 비추는 율법까지 이렇게 배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켈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게 그 같은 말을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 퍼거슨 책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 보스턴이 말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이 참고로 자료를 삼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로맨은 이 보스턴이나 그를 뒤은 사람들이 강조한 이 복음을 좋아하면서 실상은 그들이 강조한 포인트만 그것을 자신들이 활용해가지고 축소된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과 그 보내신 받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이렇게 보게 한 거죠. 보게 하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빨리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주신 복을 빨리 얻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많이 뒀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룬 선물을 주로 말하면서 죄 자각을 건너뛰게 합니다. 근데 콜쿤이 말한 이 복음적 회개 또는 참된 회개 같은 것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오늘날 이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스턴과 콜쿤을 뒤은 다음 세대 사람은 제가 아까 여러분 복음의 진술은 나아가라는 우리 성경 공부 제목을 쓴 사람이죠. 원래 화평의 길입니다. 원제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입니다. 이 보스턴, 그다음에 콜쿤,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이 호라테스 보나르가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들이 좋아할 직설적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복음의 진술로 나가라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서 이 메로 논쟁 이후에 그들과 맥을 같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19세기에 맥을 같이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장로교의 본산지로 얘기하잖아요. 장로교잖아요. 거기서 1843년에 디스럽션이 일어납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가지고 경건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프리처치라는 걸 말합니다. 자유교회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교회의 머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앵글리칸 처치잖아요. 성공회 같은 이런 데는 왕이 교회 머리로 인정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프리처치가 이제 태동됩니다. 기존 교회와 관계 속에서. 이 프리처치맨들이 결국은 이 맥을 잇습니다. 메로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된 책 가운데 제가 이제 아까 추천했던 그 보나르 같은 이 책에서 이제 뭔가를 이 사람이 경계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것은 그때에도 19세기에도 바로 이제 아까 그 대분리가 있고 난 그 프리처치맨들 그룹이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됐어요. 맥체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됐어요. 보나르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19세기에도 보스턴 때와 같은 교회 현실 목회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를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풍토 속에서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까지도 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버려야지 이건 먼저 해야지 죄의 슬픔이 있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경계하여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호라테스 보나르가. 그래서 회심을 위한 어떤 지침들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회심을 추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그걸 반대하여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나르 같은 사람도 율법을 처음에 예수 믿어서 율법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식하여서 율법을 배제하고 복음을 더욱 크게 강조하는 듯한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이에요. 봐라 이렇게 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보나르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택교리 말이죠. 먼저 이 전할 것은 선택교리도 아니고, 위대한 속죄에 대한 선포여야 한다. 하면서 좋은 소식을 결국 먼저 말해놔. 속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속죄,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말해. 근데 그 당대의 선택교리 막 이런 걸 말하면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순서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해야 할 곳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행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말한다면, 또 만일 우리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연구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탐사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쁜 소식에서 기쁨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율법이 있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복음으로 성경 읽다서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당대의 잘못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그에 따른 이 구원 추구를 경계하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죄의 자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거나 죄에 대한 자각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그 자체를 추구하지는 말아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덧붙여요. 이른바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오는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 설교와 그 열매들이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진 영감된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율법을 언급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설교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최후의 심판날에 울려 퍼질 나팔소리처럼 들렸을 담과 같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퍼지던 이 시내산보다 더 압도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어겼느니라는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일진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어떠했겠습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천 가지의 율법 조항을 범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강조는 마치 앞서 인용했던 이 보스턴이나 콜쿤이 말한 복음과 율법을 함께 강조한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이제 복음 강조자들이 이제 자기들을 지지하는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 그 앞부분에서 이미 그는 앞선 사람들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이제 앞서서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내용에서 말한 것을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오는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말을 한 것이 조금 더 읽은 데서 나오잖아요. 한 것은 토마스 보스턴 때나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작용으로 특히 율법주의 예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죄를 슬퍼해야 하고 겸비해야 하고 뭐 여타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율법의 작용으로 말하면서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회심자들이 마음이 찔려 죄를 자각한 것도 율법을 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심각한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면서 율법을 거부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면 이 보스턴이나 이 콜쿤 같은 사람과 반대되는 얘기 하는가? 아니요. 이 사람은 콜쿤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기 책에서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앞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조금의 율법을 범한다 할지라도 일단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거듭날 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혼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증오심을 깨닫고 죄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죄의 자각을 하고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먼저 갖게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든 그를 이은 콜쿤이든 또 그를 뒤이은 다음 세대 사람인 이 보나르든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갖는 생명의 역사로서의 죄의 자각을 말을 했어요.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으로 율법을 복음과 함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콜쿤의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볼 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복음을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곧 거듭날 때 죄의 자각을 불러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율법의 기준이 작용되도록 적용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죄 자각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한 것은 제가 이 메로맨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퍼거슨 책 속에서 이 메로맨쟁을 활용하여서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편리대로 이 복음을 강조하여서 앞에 인용한 이 머레이 말대로 스펄전 때와 같은 이 폐를 결국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올 수 있고요. 한마디로 그들이 메로맨들이 말한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봐요. 메로맨들과 스코틀랜드의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맥을 같이 하는 런던의 19세기 스펄전이나 아무튼 그 다음 세기의 로준스 같은 사람 설교자들도 오늘날 이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복음으로 축소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 없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축소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됐어요. 오늘의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일반적으로 구원의 필요를 보게 하고 회심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율법을 포함한 복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했어요.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진짜 이 콜쿤이 말한 것처럼 복음적 회개에 해당하는 그 과정에서 죄 자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 자각이 없을 때의 그 좋은 내용은 자기에게 좋은 내용이 거의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보스턴과 콜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앞세운 복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앞세운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구원을 필요로 한 자인지를 율법으로 명확히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 속에서 그런데 또다시 복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너무 이게 자기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부터가 여기 방문자들부터도 딱 왔는데, 야, 뭔가 불편하다. 나의 마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나를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 대뜸 마음이 다칩니다. 싫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나라는 사람을 나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건드리는 게 죄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좋은 것을 말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호응을 따고 하는 데는 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건드리, 율법을 말하지 않고 싶은 거죠. 율법을 비춰서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좋은 내용만 말을 해서 죄의 자각 없는 회심, 그야말로 새로운 회심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로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안 버레이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오늘날의 복음주의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듣는 청중에게서 죄의 자각이 사라지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논리들을 보완하기 다른 논리들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의 자각이 사라지니까 그런 걸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잖아요. 다른 논리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응? 다른 논리들을 빈번하게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회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증가할수록 교회는 세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참 정확하게 보았어요.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이미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때 그걸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이 그 뒤를 그대로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데 그것 속에서 죄의 자각이 사라지는 기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보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해가지고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감격이 돼서 즐거운 사람 봤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멋진 찬송으로 짓궂게 해주는 사람을 감상적으로 충족시키는 이런 노래와 가사로 충족시키고 어떤 좋은 내용과 설교로 가지고 사람을 충족을 시켜주죠.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각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 것을 이제는 다른 논리로 이렇게 메꾸는 일이 실제로 발생되고 그렇게 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의 맛을 보았어요. 이 복음 강조 붐 타고 이것의 맛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이 적극적 사고방식, 막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전해도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봤잖아요. 그런 걸 복음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았을 때처럼 축소된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거 호응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들이 맛을 봤습니다. 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쉬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고 있어요. 특히 앞선 치우침들과 달리 오직 복음이라는 모두가 인정할 옳은 명제를 따르고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명제를 따라서 누가 그걸 부정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쉬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 수가 증가할수록 교회는 머레이 말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회심 속의 회개와 믿음의 문제를 연결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사람이 참되게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본 이 세 가지를 함께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이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데 이것이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느끼게 돼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역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함께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분을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 갔다가는 끝장내겠고 잘못됐구나라는 이런 죄의 자각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이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앞서 말한 세 가지가 있는 것 속에서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성령께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그런 그 죄의 자각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구주로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우리는 진실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금방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아니 진짜 이 사람 진짜? 아, 일시적일 거야.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은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 믿어서 빨리 반응하는 이런 사람도 생겨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 자각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제법 시간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오랜 경험 세계와 가치 형성과 기질과 성격 이런 것까지 다 작용돼요. 까지 사람은 되게 시간을 걸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서 각 사람의 기질을 모든 걸 다 활용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경험에서 다양성이 있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급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인위적으로 빨리 믿는 것이다 이런 거. 너 믿는 것이다. 그렇게 빨리 세례받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사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이게 선명한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태신앙인, 너 진짜 죄인인 거 확실해? 막 이러면서 들이밀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천천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이 안 돼. 죄인인 것도.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이 확실해. 근데 자기가 명확치가 않아. 이것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이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해도 자기가 이게 믿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은, 믿어지지가 않는 이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푸시하지 마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런 조건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구원할 구주로 명확히 믿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죠. 옆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이 예수를 예수고 뭐고 없다 이러면서 예수를 가치도 모르겠고 예수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면서 지금까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도둑질이고 뭐고 남들 사기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독생자가 와서 죄를 지고 해결한 이 가장 큰 실체를 거절한 것이어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되게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죄를 보면. 근데 가장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에게 준 이 독생자 구원주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가슴 마음이 찔린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진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콱 찔린 겁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자유를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명확해야지. 아, 이분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죄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한 그런 반응을, 그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얘기지만 믿음의 반응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서 시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모태신앙인 애들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카트를 하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걸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걸 알고 믿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고 그 가운데서 이런 구원주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선명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